숨은 신을 찾아서 14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5장,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권은 이게 제2권부터 제4권까지의 얘기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2권에서 4권까지는 16살 청년, 16살이 청년인가요? 네. 그때부터 제17장을 보면 고백록 5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5권 그리고 6권, 7권 그리고 8권, 9권, 5, 6, 7, 8, 9 요게 이제 신으로 향하는 여정과 세례를 받는 것에 관한 얘기니까 2권, 3권, 4권 이 부분은 신을 떠난 상태에 관한 이야기겠죠. 아무리 그가 신을 떠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입장에 올라선 그런 사람의 자신감에서 기록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더하고 뺀 게 있어요. 더하고 뺀 게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썼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라는 게 헛된 망상이 아니라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는 상황으로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런 의미죠. 그걸 상상을 해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보면 책 맨 앞에 저는 서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뭐 그렇게 쓰잖아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를 맨 처음부터 쓰진 않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는 제일 처음에 쓰긴 해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이걸 제일 처음 쓰긴 해요. 저도 지금 올해 출간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 어젯밤에 진짜 되지도 않게 A4용지 두 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쓴답시고 서문, 그죠? 서문하고 뭐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본문에 해당하는 걸 다 써놨어요. 어느 정도 썼고 감이 왔어. 아 이제 좀 자잘하게 좀 고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건 있지만 했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하고 서문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걸 두 개를 써야 돼요. 시리즈 서문하고 그 다음에 이 책 한 권에 대한 서문하고 그래서 시리즈 서문이라는 제목을 단 것 하나하고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이걸 이제 어젯밤에 막 이면지에다가 만년필로 막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즈 서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를 쓴단 말이죠. 뭐 이면지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썼어요. 쓰는데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독자가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뭐 서문 읽고 일장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자도 서문 쓰고 일장 쓰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또 일장부터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되는 부분부터 쓰거든요. 예전에 저기 제가 글이라고 생긴 걸 좀 글다운 글을 처음 써본 게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인데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뭐 논문이라는 게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에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 요 순서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때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해주셨던 그 도움 말씀 중에 결론부터 써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써야 한다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결론을 내리고 쓴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는 결론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선행하는 논변들을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결론하고 관계없는 거는 앞에 쓰면 안 돼. 다시 말해서 글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 결론은 앞에 나온 것들보다 크면 안 돼. 즉 결론은 앞에 나온 것들과 같거나 내용이 같거나 내용의 범위가 같거나 아니면 적어야 돼. 작은가 적은가? 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고백록을 쓸 때도 결론이 내려있는 상태예요. 자, 내가 신의 입장에 올라섰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진적으로 여기서 지금 숨은 신을 찾아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배진적으로 그거를 구성해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야구르지 않습니까? 너는 좋겠다. 그렇게 신이 네 마음속에 있으니 좋겠다. 읽는 나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저는 고백록 읽는 저는 고통스럽고 짜잘한 것에도 화내고 있는데 내 안에 안심과 확신의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올라서서 자신의 그거 2권에서 4권까지 얘기, 즉 신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는 이제 구원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심이 없는 상태, 안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그 어려웠던 상황 또는 신을 떠난 상태의 상황 이걸 서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학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그 축소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뭐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 뭐 무슨 말을 쓴들 구원 안 받겠나 해서 좀 더 심하게 자기의 그걸 썼을 수도 있어요. 16살 청년이기에 대해서 신에게서 떠난 상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여기에서 좋은 그 이런 표현들 자체가 아 이게 함축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분이신 당신 잡다한 세계 일과 다. 제가 그래서 한자어를 변개했죠. 한 분에다가는 괄호하고 일자라고 썼고 그 번역자도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썼겠죠. 잡다라고 하는 것에 한자를 변기했어요. 일과 다. One and many. The one and the many라고 하는 형이상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 분을 떠났다. 한 분을 향해 떠난 게 아니라 한 분에게서 떠난 거죠. 네. 그는 잡다로 향하였다. 이를 떠나 다로 향하게 한 힘은 그의 의지,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랑이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네, 이것도 사랑. 아이, 그것도 사랑이냐? 네,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를 향하는 것도, 다를 떠나서 이를 향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를 떠나 다로 향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다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랑은 아모르. 네, 아모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말하는 아우구스가 고백록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백록의 핵심 주제죠. 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사랑인 거고 이 명제,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우스. 폰두스 메움, 나의 무게. 폰두스가 무게고, 아모르 메움, 나의 사랑. 라티우머는 형용하는 말이 뒤에 있으니까, My weight is my love. 이런 말이죠.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그런가요? 사랑, 아, 우리 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이런 말. 낯간지럽다. 사랑해 이런 말 하는 것 좀 그런데 그 사랑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 이것도 사랑이죠. 네, 우리 인생이 사랑이죠. 갑자기 사랑. 네, 그게 신에 대한 사랑, 신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안심을 얻고 그런 다음 신이 만물을 사랑하는 방식을 본받아, 여기서 본받아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계기이자 핵심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종류 또는 사랑의 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7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사랑, 아모르, 사랑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사랑은 둘 다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코르푸스, 육신에 걸쳐 있는 거냐 아니면 아니마, 영혼에 걸쳐 있느냐. 똑같은 건데 육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뭐 콩쿠픽센티아 카르니스, 진흙투성인 육체의 종육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사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콘텐츠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콘텐츠라는 말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버렸는데 쉽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이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느냐? 그게 다른 거죠.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떠나서 신을 등지고 이렇게 가지는 사랑, 이것은 즉 신을 떠나서 엑스트라테, 신을 등지고 아부스테,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막 이렇게 쫓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 3권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안목의 정욕, 현실 세계의 자랑. 네, 그것도 사랑이죠. 자랑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죠. 이제 그러다가 조금 나은 단계로 가는 뭐냐면 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백록 3권 4장으로 가면 이게 15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호르텐시우스를 읽는다. 기케로, 이 책은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라는 권유를 담고 있다. 이게 이제 호르텐시우스 읽었다. 기케로의 호르텐시우스 읽었다.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서 호르텐시우스 읽었다는 거예요. 기케로를. 그러면 이건 철학책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때만 해도 아직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그때 이 사도 바울로가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거 좋다는 거죠. 저도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에 대한 사랑, 그런 것보다는 아직 아래라는 거죠. 3권 3장까지는 2권하고 2권에서 3권 3장까지는 뭐냐? 육신에 대한 사랑, 안목에 대한 사랑, 현실 세계에서 자랑, 이런 것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대상이 바뀌었다. 아직 신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81페이지에 있어요. 당신은 3권 6장 11절에 있는 말인데요. 당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아, 이게 아직은 이것의 의미를 명료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 명제에 사실 데카르트보다 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센 말이에요. 신에 대한, 신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 오신 날, 그날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도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그 정욕에 사로잡힌 무리들, 즉 육신의 정욕은 없을지는 몰라도 안목의 정욕도 없는 것 같고, 현실 세계의 자랑, 신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자랑을 타인에 대한 절멸과 증오와 파괴와 이런 것으로 뿜어내고자 하는 기독교도, 그럼 기독교도가 아니죠. 이미 그런 사람들이 서울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 안국동이 아니지, 거기는 수송동인가 거기가, 예, 그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 놈들은 지네가 우상이에요. 지네 한놈 한놈이 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우상이에요. 정말 그 놈들이야말로 불태워야 할 우상인데, 그 IS 있잖아요.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그 이슬람도 아니에요. 그 놈들은. 그와 똑같은 애들인데요. 그 놈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경지가 바로 이거냐면, 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우스티누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우스티누스는 내 안에 있습니다. 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그 얄팍한 저 그냥 그 정욕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저 깊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의 근원이요, 내 모든 것이 길을 그것으로부터, 예, 길어 올려지는 그런 원천이 있고,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해 버리면 이제 데카르트 수준인데,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다는 거죠. 그럼 저 내 마음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높은 것하고가 그 맞닿는 거죠. 그 맞닿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닿는 거죠.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존적 그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실존적 신학이죠. 저는 이걸 실존적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건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떤 절대자, 꼭 기독교의 하느님 뭐 이게 아니라,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걸 읽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현란한 논변을 펼쳐 보이긴 하는데, 고백록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저작이 있잖아요. 이게 그 서구에서 나온,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서구라고, 오늘날 서구라는 말은 아니죠. 여튼 그 전통에서 나온 절대자에 관한 그 텍스트, 절대적인 것에 관한 텍스트 중엔 단연 최고가 아닌가, 고백록이. 이 신학 테올로기, 그러니까 신에 관한 논변이라고 그러면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뭐 신국론, 뭐 키비타스 데이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 고백록이야말로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뭐 사회학은 물론 아니죠. 인간학,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굉장한 텍스트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지점이 뭐냐, 3권 6장 11절. 당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이거 읽고 나면, 이 부분에 오면 뭐 삼일체론이나 이런 건 일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렇죠?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인간과 꼭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것 사이에 할수 있는 대화는 이거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걸 정말 성서, 정말 독실한 신자라면, 기독교 신자라면 성서 읽는 것도 좋지만 고백록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문장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내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냥 저는 없어요. 그냥 눈앞에, 아, 지금 책상 위에 막 문진 놓여 있고, 읽어야 될책 놓여 있고, 막 서평 써야 된다고, 쓴다고 막 이게 종이 쪼가리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아유, 써놓고, 한 것들 있고, 막 예습해야 되고, 또 막, 연평도로는 어떻게 가나, 7월 달에 가는데 어떡하나, 막 제가 7월 5일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한달 전부터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깊은 내면이 아니고 그냥 얕은 마음의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아유, 살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그냥,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현실 세계의 자랑이요. 아, 내가 이번에 이거 책 쓰면, 아, 이번에 좀, 사람들이, 아, 강요한 뭐 죽인다, 뭐 쩐다, 역시 강요한 뭐 하겠지, 이런 게 뭐예요? 그 정욕이에요. 현실 세계의 자랑.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기가 차마 두려운 그 아래. 깜깜하고 검디 검은 그곳. 깊은 우물. 그곳에 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신비주의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뭔 읽었느냐? 여튼 코르텐시우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마니교의 여전히 빠져 있는데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도 하고 점성술에 빠져들기도 하고 20살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십범주도 읽고. 학예라고 부르는 방면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하여 모조리 읽고 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고 아니에요? 당대학에 통달했으니까. 그러나, 4장 16절, 16장 30절. 그러나, 제가 그러나, 82페이지에 보면 16장. 딱 거기에다만 인용을 했잖아요. 그 그러나라는 말을 뭐 인용구를 썼느냐. 이걸 이제 이런 것, 그 글쓰기의 묘미죠. 그러나, 이거 인용부호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나 한 거니까, 아,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서 뭔가 전환점을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이것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나는 사실 사유구 노예가 되어 있었으니, 그렇듯 내가 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주옥 같습니다. 내 혼자만 막 감동하는가?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쓴 책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책에 인용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감동하는 거고 저도 사욕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멋진 구절을 인용했다니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약간 감동. 나는 그 책들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만 그책 속에 있는 참되고 확실성이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내 얼굴은 그 빛이 비추는 것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빛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플라톤의 그 국가 정치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그거죠. 뭐 그냥 반사된 빛을 보고 있으니 뭐가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읽었으면 일진인데 진짜 당신 밖에 나 자신 밖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리 추구해도 엑스트라테 엑스트라세 나 자신 밖에 여기서 이제 나 자신은 뭐예요?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 나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가야지 신의 뜻대로 가야죠. 그래서 고백록 5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5권부터 17장은 다음 주에 읽기로 하고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존 철학, 실존 신학, 실존 인간학 이 구절 인간이 절대자와 만났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나와 인간, 아니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과 절대자를 둘 다 호명할 수 있는 부르고 있는 그 구절. 지난번에는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절대자가 엄청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은 어떤가 할 때 그 첫 구절 있었잖아요. 고백록의 첫 구절 11장에 네. 마그누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 빌리스 발데 위대하시도다 당신은 주여 그리고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크게 요 말은 나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놀래라 신이 있구나 위대하시도다 당신은 주여 그리고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크게 진짜 울고 가네요. 위대하시도다 당신은 주여 그리고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크게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 이어져서 그 나를 나하고 절대자하고 맞선다는 거죠. 마주했을 때 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냐? 당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아, 이건 날마다는 좀 힘들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딱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숨은 신을 찾아서 하고 또 이 숨은 신을 찾아서 끝나면 이제 에로스를 찾아서 이거 해설할 건데요. 에로스를 찾아서 이거를 곁에다 두고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책 안에 들어있는 좋은 이 인용구들. 이거 사실은요. 제가 이 좋은 인용구들 고백록 이거 뭐 성찰 그 다음에 팡세 뭐 저 누구죠? 에이에브의 오비딕 막 이런 데 좋은 구절 많잖아요. 그 구절 읽고 싶어가지고 사실 발췌해서 예, 발췌도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 좀 같이 읽자고 권하기 위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들 안 사셔도 좋아. 고백록. 그냥 이게 예? 14,000원짜리 책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구절들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읽으면 좋잖아요. 제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제 책에는 항상 좋은 책에서 인용된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책에서 인용된 문장들 그거 읽으시라고 제 책을 권하는 건데 오늘 정말 오늘의 한 구절 또는 5월이 가기 전에 오늘 29일이니까 내일 30일까지 당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울컥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